이 새벽에 비가 오므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들어도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에 이 새벽에 잠깐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복음이 주고자 하는 중요한 그 핵심 의미를 먼저 살짝 짚고 2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표적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에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함께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테, 마가,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한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사건 이면에 넘어 있는 그 사건의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조명해 주는 데에 더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짧게 좀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책을 편지를 쓴 대상도 각각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즉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고 요한복음은 전 세계 대상으로 쓴 성경책이다라고 또 참고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 복음서가 이 사건을 좀 나열적으로 사건을 우선적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사건들의 의미를 반영했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사복음서에 같이 각각 나오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죠. 이 5천명을 먹인 이 사건을 이 앞에 있는 그 공관복음에서는 그 사건 이주로의 그 이야기들을 중점으로 다룬다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5천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사건 이면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그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강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쭉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생명, 믿음, 또 빛과 어둠, 진리, 증거, 세상, 영광, 영접, 아버지, 뭐 오라, 뭐 부활, 영생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다른 성경과는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것을 7번에 걸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7가지를 나는 뭐뭐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그 사건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또 견주어 중요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7가지 표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첫 번째 표적이죠. 이 표적이 각각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들은 그 주님의 신성과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표적을 하나님이 일곱 가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공관복음에서 이 표적과 비슷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공간복음에는 씁니다. 능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17번 차례에 걸쳐서 세메이온,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사건 자체를 넘어 본질을 가르치는 이 의미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성경 본문 즉 공간복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좀 알고 이 본문을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또 보고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과 불신앙으로 초지일관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듯이 또한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나아가는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다수의 반면 이 38년 된 병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보았던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라 또 많은 그 예수님 나사로가 이제 살아남으로 인한 나사로도 일곱 번째 표적인데요. 그 표적을 통하여 나사로와 그 주변의 식구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표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이 소수들 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소수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주는 이 모습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과 불신앙을 이 대차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좀이 2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중요한 포인트만 좀 살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례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저도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를 하면 동네 사람 전부 다 오십시오.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과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과 어떤 친척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더불어 또 어머니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3절을 보게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청함을 받은 이 혼인잔치에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중단되었죠. 이 포도주는 구약적 입장에서 특별히 시편 104편 15절과 사사기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기쁨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로 비유를 하곤 하지요. 또 성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과 이 혼인한 하나님과 결혼한 이 관계적으로 우리를 여러 면에서 보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혼례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 되고 신부된 유대인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기쁨 넘치게 살아가야 될 이런 삶으로 초대를 받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잔치와 같은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기쁨이 떨어지고 삶의 어떤 희락이 상실되어져 있는 결핍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 기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과 포도주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주와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옛 언약의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초래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좀 신학적 입장에서 이제 유대인의 그 유대법, 구약의 율법적인 그것으로 말미암은 참된 유대인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는 예배, 정결 의식 이런 구약법들은 이제 폐지될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결국은 새로운 포도주 아니 구약 때보다 더 좋은 이전에 맛본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이런 포도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이 포인트로 이 포도주를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보편적으로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이제 난처한 상황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초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겠냐라는 식의 이 말씀을 이제 3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래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내 때라고 하는 이 때는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런 개념으로 쓰여질 때 누가복음에서는 때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기 싫은데 내가 지금 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기보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표적을 드러내 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것은 유대인들이 여지껏 해왔던 어떤 형식과 또 믿음 생활, 종교 활동했던 의식들은 남아 있지만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런 상태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빈 항아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빈 항아리를 유대의 이제 형식과 이런 종교적인 방법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빈 항아리라고 하는 것을 돌같이 굳어져 있는 비어 있는 마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해 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아리가 비어져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생활은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부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는 상태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기적이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도 이 신비주의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신비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제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좀 신학적인 입장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이 물은 즉 성령 말씀인데요. 이 물과 성령을 이 뗄래야 뗄수 없죠. 즉 말씀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떠오르게 하시고 또 자각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의 갈급함도 갖게 되는 거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물, 이 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채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 이 사건에서는 물을 떠다가 이제 이 아구까지 항아리 가득 채우는 것이 일이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수많은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기쁨과 삶의 잔치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물을 떠다 주는 건데 과연 이 시대에 물을 떠다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말씀을 계속 길어다 주는 겁니다. 비어져 있는 이 항아리에 말씀을 계속 가득 가득 채워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이 마음에 이 항아리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삶 가운데 이런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 또 말씀이 비어서 기쁨이 떨어져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이 되고 참된 이 만족, 하나님과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잔치가 끊어질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포도주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포도주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포도주는 바로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 곧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기쁨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락과 만족과 은혜가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또그 목말라서 삶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그 새로운 포도주, 그 포도주가 없어서 목말라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주었던 그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로 이전보다 더 맛보지 못했던 그 포도주를 떠다 주려면 바로 말씀으로 인한 이 포도주를 떠다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구절을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가져오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네시를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네시에게 빌립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었더니 은혜 받고 가다 말고 세례를 주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 또한 바로 말씀을 바르게 채워주고 말씀을 먹이는 이런 사역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스인처럼 은혜 받고 기뻐하며 자기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잔치 때에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이제 술이 취해서 갈 때쯤에 그들도 모르게 슬쩍 안 좋은 포도주를 내기가 상식이거늘 어떻게 좋지 않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도 그들이 그 나중에 먹은 포도주를 맛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포도주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기적적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두 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공고하고 솔직히 얼마나 많이 기쁨이 상실된 채 신앙생활 하듯이 삶의 반복된 패턴으로 살아갑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삶이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떨어져 가고 있는 듯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에 나도 모르게 시작되는 인생길 나도 모르게 언제 이 기쁨이 상실되었지?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혼례와 같은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초대하면 돼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게 하세요. 내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 인생 가운데는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이 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을 떠다가 악귀까지 채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 떠다가 악귀까지 채우라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해결책이 됩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될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여서 물을 떠다가 악귀까지 채웠고 다시 또 사람에게 떠다 주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대하세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낭패, 낭망, 절망적인 어떤 순간,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영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에 목마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촉촉한 담비로 나를 적셔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삶 가운데 하나님 빈 항아리와 같은 메말라져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그런 말씀 사역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아까도 기도 제목 던졌던 바와 같이 임직투표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 많이 추천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선출되어 교회에 더큰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 될수 있게 해달라고 임직투표를 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